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도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차는 인생들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부패한 인생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추게 된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하임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 말씀에 문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성령께서 비춰주신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 56장 9절부터 오늘 보면 앞절인 57장 13절까지 말씀은 거짓된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매우 해이해졌던 백성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는 말씀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리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는 거짓 백성들의 죄상을 폭로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본문은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절에 소생케 하신다는 말씀, 18절, 19절에 고쳐오신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은 너와 내가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는 너, 너의, 너의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실패와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라는 말이 자주 나타나죠. 나, 나의 라는 말이 20회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16절에 내가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상,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래서 스스로는 도무지 의로울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일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치 못하고 인간은 불의한 자요, 인간은 죄인에게 의인이 될 수 없고 그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어서 항상 죄를 만들어낼 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은 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모르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말씀이 57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의롭게 산다고 나름대로 행동을 했니? 선과 그 다음에 경건을 행했느냐? 너의 공의를 내가 보여주겠다. 네가 행한 일은 다 무익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행한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낸 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에 두 번 금식하는 등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등 각종 자신이 행했던 업적을 자라내어 증거했습니다. 자기 일을 드러내었죠.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인지를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동의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를 신뢰함으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부패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한계 안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고쳐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 전폭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로만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완고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소생시키셔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사야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56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높은 길을 낮추시고 낮아진 길을 높이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돌이키셨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온 백성들의 삶이 녹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환경도 척박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땅이요, 짐승들이 거주했던 땅이니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애통함과 참 힘겹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증거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화자가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지 이사인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전달자가 누군가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삶을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의 삶을 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길에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마지막에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길에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이것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3,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높은 데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낮아진 데를 높이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이미 40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러면서 언약 백성의 삶을 길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데, 그런데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평탄한 길도 있고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거친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언약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죄함으로 구불구불하고 거친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퇴로가 차단된 막혀있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언급된 이 길은 그들의 삶의 여정을 평탄하게 해줄 길이에요.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거치는 것이 있는데 그 거치는 것을 제해버리라는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길을 도두고 수축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길을 도두고 수축하라는 이 말은 풀어 말하면 길을 만들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준비가 뭐냐라고 할 때 이어지는 말씀,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의 삶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인 이 장애물 거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거치는 것이 뭐죠? 모종의 장애물은 뭘 염두에 두고 장애물, 거치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57장, 가깝게는 57장 13절에 묘사되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탐심의 죄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치는 것은 죄밖에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는 것, 사이를 내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과 탐심의 죄악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과 구원을 충족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의 길을 가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면, 내 영혼이 공고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는 말은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분은 초월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6장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보다 초월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월성은 내재성을 배제합니다. 초월적 존재는 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재하는 존재는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슬람 종교, 모슬렘들이 믿는 알라신은 초월에 계시긴 한데 세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걸 가리켜 이신론적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신론적 종교인 불교는 삼라만상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신이 될 수 있나요? 내재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초월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초월에 계신 분인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자 안에 내재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쉽게 비유하면 교회학교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로 설명한다면 책의 저자와 책의 관계와 같아요. 아무리 책이 탁월해도 저자보다 책이 탁월할 수는 없죠. 그래서 책과 저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책에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분은 초월에 계시면서도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초월에 계신 분이 내재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기준이나 위엄을 낮추시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알고 있는 바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라고 할 때 자기를 비우셨다는 그 말은 신성을 비우셨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감추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갖고 있는 속성과 위엄을 100% 유지하시면서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내재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도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도 회개 세례인 세례원의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그러나 초월적 위치, 거룩한 위치는 항상 유지하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한히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존재는 파괴되고 맙니다. 우리란 존재는 없어지고 말아요. 만약에 태양하고 지구하고 박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크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은 태양하고 하나님을 비교조차 할 수도 없지만 그런 높고 거룩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생,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회한다는 이 말은 으깨진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10절에 종이 고난에 의해서 으깨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온갖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다 겪어서 완전히 으깨지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음이 상하고 으깨진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싶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으깨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율법사들은 당시 세리와 죄인을 동격으로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어서 곤면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동원해서 말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말해요? 세리와 죄인처럼 얘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원했고 그 갈망이 얼마나 컸든지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겸손이 얼마나 필요한 덕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겸손은 억지로 자기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도 몇 번 했죠. 겸손은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벌레요 지렁이에 비유합니다.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자신은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둬야 될 위치에 두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의인과 악인은 대조되는 거예요. 악인은 이 사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처럼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 한번 내봐라. 얼마나 그것이 무익하고 가치 없는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깨어진 자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주한다는 이 말, 거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거기에 산다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시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자리는 없어지고 신적 속성이 그 사람의 성품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고 구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의로움을 너무 추구하다가 우리가 의로워졌으니 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의로움을 너무 추구하다가 의로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의로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의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고 또 다른 복을 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를 추구하기보다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항상 준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서야 될 자리인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도 모른 채 아무 때나 나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가 필요하지만, 범죄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고 의로한 주신 존재이니 실제적 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채우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더 많이 채우려면 더 많이 겸손해져야 돼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악취 대신에 겸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여기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으깨져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수여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영과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랬죠. 영이 뭡니까?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어떤 기운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삶에서 생각과 관계된 측면, 자기 성찰, 자기 인식과 관계된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역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과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현상교회에서 찾을 수 있나요? 16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타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붓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겸손하고 또 통해 잡아가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노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노하지 않을 수 있죠? 속죄죄와 속건죄가 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제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속죄소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으셔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그가 다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소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다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법정 소송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합당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버릴 것인데 영과 혼과 몸이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인간의 영과 혼은 곤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간의 상태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연약성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오가 방불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닳아 없어진 자들에게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라 할 때 그 미리 아신 자는 예수 믿을 자를 미리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사실은 만들어내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 탐욕스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원래 죄악이라는 이 말은 규범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은 뭡니까? 마땅히 자신이 취할 수 없는 것을 욕심을 내어서 자신의 지위, 권세와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얻은 바로 그 불로소득. 이것은 탐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욕심을 내는 것, 자기 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17절을 보시면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죠?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무자비하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보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지만 말하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지만 징계했지만 그런데 어떤 자들은 여기서 어떤 자는 바로 악인이죠. 믿지 않는 자죠. 어떤 자들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삶의 지향점, 삶의 방향성, 삶의 구조, 삶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안 바뀌는데 다른 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균형을 잡으려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옮겨놓으면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인들은 계속해서 배웠겠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반전이 나타나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인간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인간 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배역했고 그들은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사야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예시도 없이 징조도 없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주의 진노가 돌아섰는가?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인간에게 원인이 없다. 갑작스러운 반전의 원인은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지요? 고쳐줄 것이라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어떤 길이죠? 배역하여 자신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고집하는 바로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고함,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뭔지 뿐임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그냥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헤아려주시는 방법 이외에 완고한 인간의 상태가 고쳐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완악함이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죄에 짓눌려 있는 인간을 고쳐준다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오라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계속해서 타락길로 행하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온전한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이죠. 범죄한 인생들 위하여 새 길을 준비하시고 그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자들을 위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죄를 고집하고 죄 때문에 공경을 겪고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여 고칠 줄 모르는 죄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19절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은 18절 하반절과 연결해서 이해됩니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무슨 뜻이 되는가? 내가 위로를 그와 그의 애곡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위로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입술의 열매 곧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음성으로 찬송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의 위를 누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할 힘을 주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는 이 창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묘사할 때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본래 인간들은 다 패역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마음이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마음이 겸손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통회하며 잡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야 돼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재창조에 비유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포에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사역이 먼저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수를 썼죠. 개별적으로 구원은 제시되고 구원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 인류를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평화, 안식, 샬롬을 경험해야 될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평강을 말하는데 참된 평안, 극치의 평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 참된 샬롬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 먼데 사람. 에베소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사야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함께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것은 오늘 본문 예언의 성취인 거죠. 이게 바로 보편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안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51장 1절은 의인이 죽을지라도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하고 같죠, 그죠?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죄를, 저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고, 불신앙적인 사람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인간의 속이는 것을 다 토해낸다고 말씀했죠.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은 행동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합니다. 언행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 보면 그 마음에 숨은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은 드러내요. 끝까지 입 다물고 있을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잘 참다가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꾹 참다가 빵 터뜨리죠. 속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참아왔던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바다 물결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듯이 악인들의 양심이 고통을 겪게 된다. 난파된 잔해를 물결이 이렇게 계속 치면 저쪽 배 한가운데에서 깨어졌던 그 나무배 조각들이 어떻게 돼요? 해변으로 밀려나죠, 그죠? 마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분명한 현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어리석은 자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으깨지고 상한 마음의 상태를 갖지 못한 사람은 평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에게는 평안이 있다. 두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애써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그 정도만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오늘날 항상 이 분위기, 이 들떠있는 분위기 아시죠? 약간 업된 분위기. 코미디인들이 방송에 나오면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러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뭘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역할이 그러니 뭐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위트도 줘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굳이 사람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죠. 팔복의 말씀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다는 말이 겸손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51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실이에요. 현상교회 뭐 알아주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상교회 무슨 교회냐? 합신 무슨 교단이냐? 몰라요. 최덕수 목사 무슨 족보도 없는 그런 목사냐? 그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폐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항상 악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영혼과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늘 소원하고 혹시 내가 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좀 요즘 잘 나가다 보니까 혹시 내 마음이 좀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지극히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말할 것도 없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고 참된 평안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지 어떤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돌이킬 만한 어떤 수단도 근거도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얻어맞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산 곳이 없는 그런 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이 폐역하고 완고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아들 독생자 예수로서에게 모든 진노를 다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어줍잖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는 한 주께서 본래 원하셨던 참된 열매를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평안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비유하면 얼마나 작은 물질인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작은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은상을 받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풍요로움과 부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잘 나타내어서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여름 독서 캠프, 교회 학교 캠프가 있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잘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원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마치 고집을 꺾어 놓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제 뭐 다 자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완력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의 습성을 갖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여러 번 내버려둔 결과가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준 분방공부에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버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됩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굴을 맡아 보고도 우리가 참 그 영혼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힘든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요즘 교육자들이 참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이 꼭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이런 행사에 꼭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청년부 부모님들 모임을 가졌지만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렸는데 어쨌든 청년부 모임에 참여도 해달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청년부에 꼬박꼬박 참여하면 제가 봤을 때 변하거든요. 우리 청년부가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니까 제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상기도학교 후원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작게나마 많은 식 하신 분도 계시고 이만한 식 하신 분도 계신데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한 그릇 안 사 먹으면 매달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이런 일과 관련해서 도움을 호소하니까 꼭 여러분들 뜻이 있는 분들은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문답 교육 이번 주부터 시행을 하고 초청 설교는 김준 교수님께서 다음 주일에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가를 다녀오지만 뭐 내일 하루는 종일 뭐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틀은 부모님 댁 갔다 와야 되고 뭐 저 밀양으로 부산으로 형님도 봐야 되고 하니까 뭐 실상 뭐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한 2, 3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시편 찬송 16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찬송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항상 주 찬송하는 자 복이 있으리로다. 내와 같은 우리 주와 동행할 때에 눈물 골짝 샘이 되며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현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